안녕하십니까. 오늘 셋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성경을 좀 길게 읽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제 친구가 한날 이렇게 자율학습 시간인데 왔어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갑자기 그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불러서 갑자기 한 질문이라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때 교회를 나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내가 언젠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그래, 너 천국에 갈수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나 천국에 가지. 내가 하나님도 믿고 아직 교회는 못 다니지만 나 천국에 갈수 있어. 그래, 그 친구가 두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 세 번째로 그 친구가 그럼 너는 마음에 죄가 있냐 없냐? 그세 번째 질문을 듣는데 뭐두번 생각할 것도 없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다 죄가 있지. 그 제가 네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시 묻는데 너 천국에 갈수 있니? 그 가장 첫 번째 했던 질문을 이제 친구가 네 번째 하게 됐는데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생각이 참 많이 됐어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천국에 가지 그랬을 텐데 제가 처음에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했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고 또세 번째 제 마음에 죄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게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천국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원래 이렇게 자율학습 해야 되는데 이제 자율학습을 빠지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처음 이제 교회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하면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분명한 기억이 있는 것이 그 선생님 그 전도사님 묻더라고요. 학생은 꿈이 뭐예요? 학생 어떻게 살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그 성경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런 인생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은 이렇게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선생님이 돼서 집을 이렇게 3층을 지어서 나중에 돈을 벌면 그 1층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뭐 저나 저희 형님 부부가 살고 또 3층에는 저희 이렇게 형제지간들이 사는 게 제 이렇게 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다가 잠결에 그 어머니 우시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깼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듣느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그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 이제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을 이야기하면서 저놈들이 저 녀석들이 나를 어머니 대접을 안 한다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어요. 감히 이렇게 엄마 뭔데? 하고 묻지는 못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척 한 거죠. 그래 저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어머님은 이제 초혼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재혼이셨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20이 나시는데 그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이랑 결혼을 했을 때 이미 저희 아버님에게는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이제 저희 큰 형님하고 이제 작은 형님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채 10살이 안 나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어머니라고 왔는데 나이 차이가 채 열도 안 나는 분이 이제 어머니라고 오시면 누가 어머니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 한창 또 예민한 사춘기 때인데 이제 형님들이 이제 어머니 그렇게 막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참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저희 주민 등록 등본을 띄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동거인으로 돼 있었거든요. 저희 처로, 아버님의 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막 우시면서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밤중인데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듣는데 아, 우리 어머니 참 불행한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 내가 참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사고 안 친 것 같아요. 사고 안 치고 부모님에게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가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교회 다녔지만 저 아버님이 교회에 다니는 거 엄청 반대하셔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었고 또 하나님은 제가 그 당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보내주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한편 내 마음의 꿈도 내가 우리 어머니 잘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 잘해드려야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되면 그렇게 3층 집을 지어서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지. 그게 참 꿈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그 전도사님께서 학생 정말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학생보다 더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학생보다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학생 솔로몬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그 제가 솔로몬을 어렴풋이 알았죠. 솔로몬 알죠. 그 지혜의 왕. 그래 근데 그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 한 줄 알아? 그 사람은 부인이 1,000명이나 돼. 부인이 정말 나중에 성경 보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더라고요. 세상에 많아서 좋은 게 있고 또 많아서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부인 많으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솔로몬은 그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 1,000명이나 됐다는 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는 다 취한 거예요. 아, 저 아가씨 참 마음에 든다. 내 왕비로 삼아야겠다. 왕이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가 왕비를 1,000명이나 거느렸고 또 그가 자기 왕궁에다 커다란 연못도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된 그릇으로 밥을 먹고 또 그 집안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노예를 사고 또 살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거느려서 거기서 또 종들을 낳게 하고 노예를 낳게 하고 그에게 많은 군사가 있고 정말 이 솔로몬은 너무 많은 걸 누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누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대요. 그 이야기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그 문장을 들을 때 지금도 그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한 문장에다가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그 한 문장에다 그 헛되다는 표현을 다섯 번을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참 멋있기도 멋있지만 이거 너무 분명한 문장이다. 자, 이런 문장이 세상에 있을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후에 참 많은 책들을 봤지만 그런 책 없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이 헛되다라는 문장이 있어도.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가치가 없었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했을까? 그 후에 이제 성경을 또 펴시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함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줘요. 맞죠? 월급을 뭐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는데. 근데 1년을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연금도 주고 또 보너스도 줘요. 하지만 인생을 70, 80을 열심히 살면 뭐 하나 준대요. 하얀 봉투를. 그 봉투를 받아서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제 주변을 좀 살펴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제 주변을 보니까 70, 80 먹은 분들 보면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래 그 할머니들 하는 이야기 보면 야 내가 인생 너무 즐겁게 살았어.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보다 자식 걱정으로 또 그 남편 그 문제로 막 괴로워하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허전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노인병원이라 그래서 노인들만 가는 병원이 있어요. 노인 요양소죠. 제가 이제 압곡동교회에 있을 때인데 저희 그 교회 바로 밑에 부친이 한 분이 풍이 걸려서 그 노인 요양소에 가봤는데요.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거기 이렇게 몸을 잘 못 가눠서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그나마 걷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거의 70, 80대 노인네들이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식들 보면 뭐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거기 못 보내요.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자제분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그 노인 요양소에 맡기는데 하루 종일 평일 할 일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무료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신문 들쳐기고 계시고 그거는 그나마 몸이 멀쩡한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풍이 오거나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호수 하나 딱 꼽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대소변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누워, 받아내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생 오래 살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게 더듬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짐승은 모든 걸 경험해서 알지만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제 주변을 쭉 더듬어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나도 인생 마치면 나도 결국은 저 이야기 하겠다. 내가 비록 뭐 국어 선생님이 되고 내가 비록 그 빌딩을 짓고 그 빌라를 짓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다 할지라도 야,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은 마치 그 지도책과 같거든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란 말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딱 찍으면 자세히 찾아가 주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인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인생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성경을 피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경험하고 아는 건 너무 늦다는 거죠. 우리가 한 800년, 900년 산다면 인생 8, 900년 다 살아보고 아이고 인생 좋았더라, 아이고 허무하더라 그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꾸면 될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70, 80이잖아요. 너무 빠른 거예요. 저희 아버님 올해 연세가 78이신데 진짜 인생 빠르시더라고요. 벌써 아버님 그렇게 이렇게 연배가 이제 80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보니까 마치 그 신속히 화살이 날아가듯이 시작했는데 끝인 거예요. 성경은 배틀체 북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배틀체 북 아시죠? 옷 잘 때 촥촥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해서 촥 했는데 벌써 저 끝지점에 딱 도착해 있잖아요. 배틀체 북과 같아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벌써 7, 80 노인네로 다 가 있는 게 그게 정말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생을 다 살고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인생들은 이 말씀 하나를 이루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피해간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저희 형님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저에게 자주 진지하게 야, 이 녀석아, 네가 뭐 구원을 받았는지 뭐 치료를 받았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인생 앞가림 네가 해야 돼. 네 인생 누가 살아주는 거 아니야. 너 최선을 다하고 너 앞날을 준비해야 돼. 저희 형님이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줬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된 것도 저희 형님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공부 안 하면 형님 불러요. 저를 이렇게 산으로 불러서 너 오늘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머리 이렇게 긁고 잘 못했는데요. 그러면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나니까요. 머리 이렇게 긁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형님이 이렇게 따기를 때렸어요. 너무 자식, 너 정신 안 차려? 그래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서 공부를 했어요. 안 맞으려고. 그나마 그 공부해가지고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형님 보면 저한테 제 인생에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지금도 제가 형님 참 마음에서 존경합니다만 그래서 한때는 형 글씨 막 흉내내려고 막 글씨체도 따라 쓰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이 늘 네 앞날 네가 준비해야 돼. 그 저희 형님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1997년도네요. 1997년도에 그 분당 수지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조합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를 사는데요.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가는 거죠. 이제 돈을 이렇게 내면서 투자해 가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고, 형님은 결혼할 때 이제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월세방에서 조금 더그 돈을 벌어서 이제 전세방으로 옮겼고요. 그 이제 전세에서 이제 자기 집을 살려고 분당 아파트에 그 조합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성남에서 수원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죽전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아, 저 아파트가 지어져 가네. 아, 오늘은 몇층 올라갔네. 야, 오늘은 샤시를 달았다. 오늘은 페인트가 칠해졌다. 형님,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형님 이제 그 과장 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과장도 되고 이제 아파트도 자기 아파트가 이제 딱 생기는데요. 그 입주가 8월 달이었어요. 1997년도 8월 달이 입주였어요. 입주를 앞두고 저희 형님하고 이제 형수님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물건들을 이제 구입하러 다녔죠. 새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걸새 거로 바꿨어요.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침대. 저희 형님은 그 서재실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할 방이 없어가지고 고모네 집에서 가서 뭐 1년 살고 막 그랬거든요. 형님 이제 자기 서재가 자기 공부방이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자기 서재실도 딱 갖추게 됐고 거기 들어갈 책상, 의자, 또 서랍장 그걸 다 이제 샀어요. 가구점에 가서 다 사놓고 그래 그걸 다 사놓고 이제 들어가기 이제 거의 뭐한달채한달안 되기 전에 다 사놨는데요. 이제 1997년도 7월 17일인데 이제 회사 동료들끼리 수원에서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회식을 즐겁게 하고 나서 저녁 그한 늦게까지 한 11시 가까이 술을 마시고 이제 그 술을 깬다고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술 깬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하고 12시 넘어서 아마 1시쯤 됐을 텐데 형님 이제 집에 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기 절대 차 몰고 가지 말라고 술 마시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 몰면 위험하니까 자가용 가져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고. 그래서 저희 형님 이제 택시를 타려고 주머니를 딱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한달 전쯤에 그 3,000원 가지고 택시 타고 수원에서 성남 떨어져서 성남에서 이제 형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택시비 없다 그래가지고 형수님 엄청 싸웠거든요. 이제 그 기억이 나니까 이제 택시 타고 못 가는 거예요. 차는 다 끊어졌고. 그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자가용을 몰고 이렇게 그 수원에서 성남으로 오는데 많이 졸렸나 봐요. 그 졸음이 오니까 눈이 슬 감기는데 분명히 이제 1차선으로 쭉 달려가다가 졸음이 오니까 차가 자꾸 차선을 이렇게 이탈해서 2차선으로, 3차선으로, 4차선으로 차선을 계속 이탈해 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그 엘란트라 승용차가 이제 차선이 자꾸 바뀌니까 아, 저 앞사람 졸음운전 하는구나. 그래, 그분이 크락션을 막 울리고 비상등을 막 켜줬어요. 그래도 이제 너무 졸리니까 그 차가 차선을 완전히 이탈해서 그 풀밭길을 쫙 질주해 가다가 이게 그 하수구 흐르도록 해놓은 그 콘크리트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하수구 잘 흐르도록 이렇게 콘크리트 처리해 놓은데 거기에 형님 차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앞범바가 들어가고 이제 앞범바다 위에 운전석부터는 이제 못 들어가죠. 그대로 바로 박은 거예요. 거의 그 의사들 이야기로는 아마 그 자리에서 운명했을 거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 형님께서 그때 이제 1997년 7월 17일 날 그때 그 세상을 떠나셨어요. 늘 인생의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형님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알게 모르게 저희 작은 형님을 참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걸 아버님 별로 안 좋아하셨고 형님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나 대소사 일을 다 처리하니까 형님을 크게 생각했고 형님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좀 잘 건수해 주길 바랬는데 형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있고 또 저희 형수님도 여전히 계시고 또 저희 조카들도 여전히 있는데 이제 형수님도 이렇게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여전히 있고 모든 건 다 여전히 있는데 형님이 있어야 될 곳에 형님이 없고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결국 성경을 응하면서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안 믿지만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피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은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피해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이렇게 정복했는데 그가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그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근데 가장 그 알렉산더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설은 무슨 설이냐면 모기한테 물려 죽었대요. 그 대제국을 형성한 알렉산더 대왕인데 하루살이와도 같은 모기한테 물려서 그 모기 속에 있는 말라리아 균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가 장군이었는데 그에게 많은 군사가 있었는데 그에겐 충직한 신하들이 있었는데 모기 하나 못 지켜주더라고요. 모기 하나 못 지켜주더란 말입니다. 손으로 쿵 누르면 죽는 건데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관에다 좀 구멍을 내라. 아니 관에 왜 구멍을 냅니까? 이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다 내 손과 발을 좀 다 내놓게 해라. 아, 왜 그러세요? 이 무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고 싶다. 내가 이 대제국을 형성했지만 내가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걸 다 놓고 간다.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없다. 정말 인생들이 이걸 알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죽었어요. 인생은 모든 인생은 결국 성경을 응하더라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을 피해가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들려졌어요. 야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내가 내 육체 욕망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 마지막에 내가 허무하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강물은 바다를 연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모든 강줄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바다가 차고 넘치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이 자기 육체,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그 육체의 모든 삶을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한평생을 살아보는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차고 넘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다가 한번 넘친 적이 있어요.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바다가 차고 넘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예요. 하나님이 윗 궁창과 아래 궁창의 모든 물들을 터뜨렸을 때 그 노아의 홍수 때 바다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라니까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건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내가 내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강들은 바다를 연하여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욕구를 위해 살지만 채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더란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성경이 많은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한번 새겨지면 잘 안 지워지죠. 돌이 한번 딱 새기면. 그런 것처럼 제 마음이 딱 새겨졌는데, 야,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그렇다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어딨냐. 그 다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는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성경을 한절 한절 펴가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예. 영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이제 이게 생영이 됐는데요. 생영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에다가, 흙이라는 그릇에다가 생기를 넣었습니다. 그 흙과 생기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진 게 생영이 됐는데 그 생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한평생. 한평생을 이 흙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흙. 없어질 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흙으로 만들었겠어? 이 성경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한 과학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생각만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과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몸의 성분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정말 진지하게 사람의 몸의 성분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 몸에 있는 그 성분하고 흙의 성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에도 철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인이 있고 황이 있어요. 근데 흙에도 철, 마그네슘, 인, 황이 있어요. 가끔가다 왜 눈이 막 떨릴 때 있죠? 이 눈이 떨리는 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이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 먹는 거 아십니까? 네, 철분도 먹고 칼슘도 먹고 먹는데 그 사람 몸에 있는 성분하고 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에 있는 철분으로 못을 만들면 이런 대못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사람 몸에 있는 석회질을 뽑아내면 그 석회질로 작은 창고를 칠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흙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한 무릎을 탁 꿇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성경이 맞구나. 진짜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흙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 생기는 하나님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는. 그래서 이 생기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초점이 왜 인생이 허무하냐면 이 흙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양말은 발이 딱 들어가야지 맞고 장갑은 손이 딱 들어가야지 맞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된 만족을 가지려면 이 생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영혼을 위해서 살 때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데 인생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허무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MP3가 그렇게 필요했어요. 너무 MP3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싶어서 MP3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좀 비싸잖아요, MP3가. 그 이제 기도도 하면서 막 하나님 MP3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물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MP3를 이렇게 한 2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은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다운받고 또 영어 공부할 거 다운받고 게다 귀에다 꽂고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 아내가 달라 그러면 당신도 하나 사 이제 그러고 이제 안 주고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됐는데 지금 MP3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 바쁘다 보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막 갖고 싶어서 가져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육체를 채우는 삶은 똑같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채우는 그 속도보다 원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채우는 속도가 내가 원하는 욕구보다 빠르면 자주 만족하면서 살겠지만 우리가 채우면 어느 순간 욕구는 저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욕구 채우려고 하다가 한평생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명예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성의 여자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채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는 절제시켜서 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채워야 될 그릇이 있는데 바로 이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그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영혼의 그릇이 채워지면 그때 참 인생이 만족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그냥 저 흙만 채워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흙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보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래 우리 집안은 꼭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콩가루 같다 그러잖아요. 꼭 콩가루 같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거야. 잘 주물러가지고 콩가루도 왜 기름 넣고 물 넣고 잘 주물르면 한 덩어리 되잖아요. 우리 집안은 한 덩어리 만들어야 돼. 그 마음이 참 컸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리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쭉 교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학생이 흙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학생이 영혼을 위해 해야 돼. 그래서 제 마음의 시각이 영혼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삼일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 마음의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때 그 말씀 하나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구원까지 예수님의 복음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끌어왔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보셋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인생의 참된 왕은 하나님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왕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음으로 자기가 주인 된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 3장은 인생이 가장 처음으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된 길을 걸어간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면 거짓말하고 아니면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그걸 타락이라고 많은 사람 생각하는데요. 진짜 타락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된 게 타락이란 말입니다. 이스보셋이 악한 게 다른 많은 죄를 져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분명한 왕은 다윗이었는데 자기가 왕된 위치에는 그것이 악이었고 느부갓네살이 악한 건 지극히 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줘서 왕을 삼았는데 그 총명을 주신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스스로 왕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권자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은 타락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께 이해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예.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매 절절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조화를 갖추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질서와 조화를 갖추는 게 정돈된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혼돈된 땅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정리되어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죠. 그 창세 1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이제 누가 주인이 되냐면 누가 주인이 되냐면 여자가라는 단어가 자주 나. 여자가 아담이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세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세계에서 사람이, 여자가, 아담이, 주어가 바뀌더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일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제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제 6살 됐습니다만, 6살 난 아이가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놀면 온몸에 먼지가 묻어요. 그래, 이제 씻으라 그러면, 이 얼굴 조금 씻어요. 그물 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씻는다는 겁니다. 씻어요. 제대로 씻겠습니까? 제 아이가 씻는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씻겨주면 옷싹 벗겨가지고 목욕 이제 물 받아서 깨끗이 씻겨주거든요. 누가 씻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 인생을 누가 사냐가 정말 중요해요. 창세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할 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가 아니고 사람이, 여자가, 아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라고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요즘 그 한국을 보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참 많은데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들 유기해 가거든요. 유기해 가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낼 때꼭 얘기해요. 누가 와서 뭐 너한테 뭐 길을 물어보거나 하여튼 뭐 물어보면 너 무조건 그냥 와.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해주겠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누가 길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야 돼. 이제 그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누가 너한테 길 물어보면 너 그냥 나 몰라요 하고 빨리 친구들과 같이 손잡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또 누가 너에게 뭐 주려고 하면 너 빨리 그냥 와야 돼.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 와야 돼. 제가 그런 부분을 자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딸은 이제 10살인데요. 제딸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너 누가 물으면 그게 대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빨리 와야 돼. 왜요? 저는 정확히 제 딸을 아니까요. 그래, 제 딸이 저를 믿는다면, 제 이야기를 크게 여긴다면 아마 그대로 하겠죠. 근데, 아버지는 날잘 몰라. 나도 다 컸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여기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어봐요. 뭘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이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하고 하나님에게 나갔다면, 만약에 아담에게 나갔다면 아마 이 창세기 3장은 다르게 써졌을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벌써 딱 걸려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벌써 그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이 여자가 딱 걸려들더라고요. 사단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 여자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정말 이 여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딱 흔들어 봤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나님 이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뭔가 하나가 이렇게 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라고요. 정녕 죽는다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정녕 죽는다는 건 먹으면 100% 죽는다는 거고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 합니까? 이거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 이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안다는 얘기인데 이 하와가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변질된 말씀인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면 그거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예, 음식이 변질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변질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질됐어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더라는 거예요. 누가 변질시켰습니까? 예? 누가 변질시켰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만 있었어요. 아담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 아담이 그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하와에게 전한 거예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와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변질된 말씀입니까? 예, 변질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신약성경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돼 있지 않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변질된 이야기였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예, 물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 나와요.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3장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훑어만 봐도 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과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와가 보기에 자기 생각에 맞는 거예요. 이거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살지도 몰라. 그 생각에 맞는 것을 하와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성경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 그랬어요. 하와가 들었던 그 말씀은, 그 믿음은 변질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변질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 뱀이 보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 정확한 말씀이 없는 게 보였어요. 사단이 다시 한번 흔들더라고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말이죠. 정녕 죽는다는 것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와의 죽을까 하노라가 있더라고요. 뱀이 흔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누가 봤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예. 누가 봤다고요? 여자가 봤습니다. 여자가. 네. 여기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여기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안에 있었어요. 제가 대표로 한 사람만 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정녕 죽으리라. 예, 이거는 100% 죽는다는 거죠. 정녕 죽으리라. 니은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요. 성경에 맞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와가 이제 뱀이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내가 한번 보자.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죽을까 살까 뭐 죽을까 하노라 그러는데 내가 한번 보자 도대체 죽는지 사는지 누가 본다고요? 예, 내가 한번 보자. 여기는 여자가라고 돼 있죠. 여자가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저거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한번 내가 보자. 그리고 여자가 딱 봤어요. 하나님이 제 여기다 나무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나무 잘 그렸습니까? 나무 같습니까? 열매도 하나 그릴게요. 뭐 시간 관계상 한 세 개만 그리겠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 나무의 열매는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예, 정녕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 나무는 정녕 죽는 나무인데 이 열매는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 말씀 사이에서 하와가 혼돈하다가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저거 정말 죽는 거지 사는 거지 한번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와가 내가 보자 하면서 여자가 딱 봤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또 저거 먹으면 되게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였는지라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으면 뭐 이렇게 먹음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내가라는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자가 내가라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여자가 누구하고요? 사단하고 얘기하면서요. 쓸 자리가 한 이 정도에 쓰겠습니다. 예. 이 여자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사단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에 없었던 세계가 하나 형성됐는데 무슨 세계가 형성됐냐면 이 내가라는 세계가 형성됐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내가라는 세계로 이렇게 옮겨왔더란 말입니다. 내가 한번 보자. 저거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그리고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결정 내립니까? 이제 내가 결정 내립니까? 내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정녕 죽으리란데 이 결정을 이미 이 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결정 내립니까? 이 여자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목사님 담배 피는 게 나쁜 거예요? 그 학생이 결정 내리니까 담배 피는 게 안 나쁜 거예요. 뭐 담배 피는 것만 안 나쁜 거겠습니까? 게임하는 것도 안 나쁠 거고. 그렇죠? 친구랑 어디 막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것도 안 나쁠 거고. 내가라는 세계가 형성되니까 용납되는 세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세계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이 나와서 내가라는 세계가 형성됐어요. 내가 주인된 세계가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민주주의였는데 우리나라에 사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란 사상이 하나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 공산주의란 사상이 하나 들어오면서 없었던 나라가 생기더라고요. 북한이란 나라가 생기더라고요. 사상이 하나 들어오면 또 다른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원래 이 하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됐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는 죽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하와가 자기 눈이 생겼어요. 자기 눈이 생겨서 그 자기 눈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하와의 마음에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걸 이제 열매라고 해봅시다. 이걸 열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아담이 왔다는 거죠. 아담 이리 와봐요. 내가 이거 먹었거든요. 아담이 눈이 동그래서 당신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봐봐 나 살았잖아 여보 괜찮아. 어? 나 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 아담이 두 번 생각 안 하고 먹더라고요. 두 번 생각 안 하고. 아담의 마음에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아담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먹으면 죽는데. 근데 아담의 마음에도 이미 변질된 거예요. 아담의 마음도 이미 그 전부터 변질된 세계를 하와에게 전했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는 그 세계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 죽을까 하노라는 그 세계 속에서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떠난 그 세계, 내가라는 세계가 형성됐는데 이 내가라는 세계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가라는 세계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까? 사단이 만들어줬습니까? 예, 네, 사단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단은 인생들의 마음을 왕의 위치에 뒀어요. 인생들의 마음을 어디에다 뒀다고요? 예, 왕의 위치에다 뒀어요. 마치 이스보셋을 왕의 위치에 둔 것처럼 느부갓네살을 왕의 위치에 둔 것처럼 사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권자 왕의 위치에 둬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를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농부들은 그 안에서 뭘 해도 괜찮아요. 잠을 자도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딱 한 가지 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것으로 삼는 걸 금했어요. 주인이 소출할 때가 돼서 새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엔 죽이고 그래서 그 주인이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종들을 보내서 잘 모르는가 본데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 사람 죽이면 이 포도 우리 거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들 마음에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높여놔서 너 그래도 괜찮아. 너 그래도 착해. 너 그래도 선해. 너 하면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세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내가 한번 보자. 그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내가라는 세계가 딱 형성되니까 어딜 떠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내가 왕된 게 죄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반역죄잖아요. 중국에서 반역죄는 9족을 멸합니다. 한국은 옛날 조선시대에 3족을 멸했는데 9족을 멸하면 그 마을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역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살인을 범하면 그 사람만 죽여요. 그 사람만 사형해요. 하지만 반역을 계획하면 그 반역의 씨가 생성된 그 모든 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왜? 그 속에 대적의 피가 흐른다고. 정말 가장 악한 죄가 뭡니까? 바로 반역죄거든요. 인생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된 그 삶이 그게 바로 반역죄인데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라는 세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세계로 오니까 이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쓰는 세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은혜를 얘기했는데 은혜는 흘러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라는 세계가 형성되면서 내가라는 세계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서 떠난 줄 압니까? 하나님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면서 인생들은 자연스럽게 은혜의 세계에서 떠난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은혜 속에 살아요. 맞죠? 부모님이 등록금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또 꾸중도 하지만 다 주잖아요. 밥도 먹여주고 옷도 빨아주고 다 해요. 부모님 안에 아이가 있을 때는 부모의 은혜 속에서 크는데 그 아이가 아유 나 부모님 싫어하고 집을 떠나는 순간 그 아이는 집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서도 떠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일해야 돼요. 그때서부터 옷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일해야 돼요. 그때서부터 잠을 자려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세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계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세계를 떠난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떠나서 내가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 세계로 사람들이 다 넘어왔단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려는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십일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 천국 가려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도둑질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다 천국 간단 말이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의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 있잖아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읽어야지, 곁가지를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천국의 세계는 은혜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오소서, 오소서 그러잖아요. 그냥 오소서 그러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뭐라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나 들고 오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뭘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지켰습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가 교회 지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거 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세계에서 떠나서 내가 뭔가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그 세계가 바로 그 악한 사단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내가라는 이 뒤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인생의 왕은 하나님인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면서 인생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제가 읽었던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 21절은 주어가 바뀌었어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주어가 바뀌었어요. 7절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었는데 21절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이 세계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일하는 세계로요?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옮기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 세계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네가 왕 아니야. 나는 지극히 천한 자에게 지혜를 줘서 왕으로 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이 세계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높고 교만해지면서 내가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 세계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선해지려고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아니, 그게 무슨 죄예요? 할 수도 없으면서 하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해줍니다. 마치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주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